오늘 설교 제목은 판별식입니다. 판별이라는 말을 네이버 사전에서 뒤져보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생명인지 종교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 그것이 판별식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랫동안 교회 섬겨온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역은 장학 목회자 사역이라는 겁니다. 제가 부임해서 첫 해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 해서부터 시작했으니까 15년째 저희가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교에 있는 목사님들을 섬기면서 특징적인 것은 6월이 되면 그분들을 다 교회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3박 4일을 지내면서 PhD 하시는 분들, MDB 하시는 목사님들, 아니 THM 하시는 목사님들, 또 MDB 하는 전도사님까지 해서 제가 매년 한 20분 정도를 선정해서 섬기다가 이제 6월이 되면 저희 교회로 모셔서 3박 4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소명받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공부하는가, 이제 그런 것을 쉐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 오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뉴저지에 있는 유명 신학교에 다니십니다. 대학은 하버드 이상으로 미국인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는 반면에 신학적으로는 그 범위가 넓어서 보수주의자부터 시작해서 자유주의자까지 온 신학교에 다양한 신학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자연스럽고요. 교수님 중에서는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밝혀도 그것이 환영을 받고 동성애자인 것을 얘기해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첫 학기에 등록을 하고 강의실에 갔는데 첫 시간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가 실존한 사람이라고 믿는데 그가 내 죄를 대속했다는 구세주라는 사실은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예수가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나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목적은 왜 예수가 구세주가 아닌지,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번 강좌가 개설됐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지금 이거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 신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나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의 부활,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번 학기에 강의의 목적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밝히는 거다. 근데 그분이 보수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강의 시간에 자기가 빠져들 것 같은, 예수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학문적 분위기를 자기가 느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새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가 그런지 알았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전혀 제가 새롭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쌍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여기서 훈련받은 목사님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속죄 교리를 믿지 않는 목회자가, 더군다나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 뭐라고 설교할까? 그리고 그런 설교를 듣는 그런 설교자에게, 예수님의 구속을 믿지 않는 설교자에게 설교를 듣는 청중이 살 수 있을까, 영적으로? 그래서 미국 교회가 죽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목회자가 자기가 부임하는 교회 교인들이 복음적인가를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가,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는가를 교인이 판별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신학은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신앙이 죽은 교수님들이 있고 설교는 살아있는데 그 설교를 뒷받침하는 신학은 죽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귀에는 듣기 편하고 사람을 감동시키기는 하지만 생명을 전달하는 복음은 없는 설교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별식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생한 삶의 이야기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판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요한 1서는 불신자에게 쓴 전도편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쓴 양육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어두운 세상 이단과 싸워야 하는 초대교회가 깨어있어서 이단이 어떤 것인가를 판별하고 그 이단과의 싸움에 선봉에 서야 하는 교인들에게 쓴 판별식을 위한 편지입니다. 요한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한 가지 전문적인 단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지주의. 예, 물론 피곤하시고 예,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었지만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한이 사역했던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힌 이단인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엇일까? 오늘은 영지주의자들의 그 수많은 주장 중에 죄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죄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들은 주장하기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을 이미 다 받았어요. 과거의 죄, 지금 나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사함이 이미 자기에게 이루어졌으니까. 신학자 조지 레드의 말을 좀 들어봅시다. 조지 레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이 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이유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한 이유는 영적으로 조명받은 사람은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죄와 유혹에서 벗어났다고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 말처럼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하늘의 빛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의 빛을 보고 그 빛을 보는 순간 자기 안에 깨달음이, 새로운 지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자기를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되게 해서 자기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 속에 있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는 죄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완전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이단인 구원파의 뿌리가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구원파는 자식이고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죠.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생일도 기억하는데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묻거나 이렇게 묻죠. 당신은 구원을 받았는데 왜 회개합니까? 구원을 받아서 이미 의인이 됐는데 왜 당신은 자꾸 죄를 지었다고 회개합니까? 당신이 구원받지 않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참 헷갈리는 제목이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인 것 같기도 하고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영지주의자는 아비고 구원받은 그 자식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죠. 구원받은 후에 계속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자체가 네가 구원받지 않은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이단의 주장에 대해서,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요한사도가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 다음 말이 어둠에 행하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10절 8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장 8절에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10절에는 자기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종합해 보면 자기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바로 영지주의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기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내 속에 없고 내가 죄와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고 그것을 주장한다면 의롭게 살아야 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도덕과 윤리는 무너집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이 보장됐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 그것이 도덕 폐기론자 혹은 율법 폐기론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윤리적 책임을 동반해요. 모든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구원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윤리를 얘기해요. 어떤 서신서 저자도, 어떤 그리스도인도 구원 이후에 윤리적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서신서는 구원과 윤리를 붙잡아냈어요. 십계명과 구원의 관계를 좀 살펴봅시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도 없지만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십계명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게 우리의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의가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이 하나야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것이 예루살렘 공회의 위대한 결정이죠. 성령이 내려준 하늘의 축복이죠.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윤리와 도덕과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이런 이유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앙의 성숙에 들어가는 길에 선 겁니다. 이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죄와 싸워서 성숙에 이르는 첫 번째 관문이 구원이지 그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 걸음이에요.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교리는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죄의 무서움을 경고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얘기하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의 자녀여,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나는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을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죄를 짓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죠.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썼어요. 하나는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다,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이 전 인류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온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의 개념은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화목제물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그가 다시스로 가죠. 그러다가 이제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죄냐 따져가지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의 발을 들어서 바다에 휙 던지죠. 그래서 바다에 요나가 들어가는 순간 그 진노의 바다가 조용해지고 평탄해졌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화목제물의 개념이죠. 마치 우리 심청전에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던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사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화목제물의 개념이죠. 마치 하나님은 화가 엄청 나 있어요. 막 진노의 하나님이 막 분이 막 나서 인류를 멸망하려고 그러는데 화목제이신 예수님이 진노하는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자기를 죽여가지고 그 피로 화난 아버지를 웃게 만든 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화목제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분노한 아버지를, 진노한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 그 화목제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5절에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화목제물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제물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이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예수의 죽음이 먼저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화목제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예수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유명한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죽게 하신 사건, 그것이 복음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대변자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 사건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삶을 보면 여전히 죄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속에 드는 의문은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예,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안 믿는 것은 꺼림직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어요. 믿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판별해 보세요. 여러분 구분해 보세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근데 삶 속에는 어둠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구분해 봐라.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그러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다음 말이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본문에서 먼저 정의해 봐야 한 단어는 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설명했어요. 우리가 헷갈릴까 봐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개념인지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근데 영생은 뭐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그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부를 알기 위해서는 성자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없는 성자는 있을 수 없고 성자가 없는 성부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아는 순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영혼 속에 생기는 순간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아들 존재하지 않아요. 아들 없는 아버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문제는 안다는 단어입니다. 미국에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미국인 친구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인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제 한국에 다녀왔거나 또 한국에 있던 어떤 그 경험이 있는 미국인들이 꼭 이렇게 말합니다. I love 이렇게. I love Korean noodle 이렇게 얘기해요. 한두 번 얘기할 때는 제가 들어줄만 했어요. 근데 이제 얘기할 때 I love에도 강조해서 I love Korean noodle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래요. 네가 면발의 땡땡함을 아느냐? I love Korean noodle 그때. 네가 면발의 땡땡함을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왜냐하면 여러분 맑은 그 멸치 국물에 우리 국수가 들어가면요 우동하고 다르게 국수는 뭉치지 않아요. 하나 된 듯한데 개별적이에요. 그거를요 젓갈로 탁 넣어가지고 이빨로 딱 넣을 때 절대로 이빨에서 맛이 나는 게 아니에요. 빨아들일 때 네, 거기다 김치 하나 신김치 얹어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확 빨아들이면서 하면서 들어갈 때 그게 진짜 면발이에요. 탱탱함이 탁탁탁탁 튀고 이빨 사이에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거 그게 면발의 땡땡함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정권아 국수 사와라 그럼 제가 어릴 때 국수 사러 가요. 그러면 이런 국수집 지붕 위에는 이렇게 석가래 같이 긴 게 있어가지고요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국수를 이렇게 걸쳐놔요. 그러면 이제 아저씨가 국수 이렇게 재일 때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국수 쭉 늘어진 거 툭 하고 끊어요. 그래가지고 입술에 넣어보면 그 밀가루하고 밀가루 속에 있는 소금 그것이 어울려져가지고요 이 침하고 혀 위에서 싹 녹아요. 약간 짠 듯하고 그게 멸치 국물하고 섞여지면 특별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면발의 땡땡함과 면발의 맛을 익히 알고 살았어요 저는. 근데 미국인이 I love Korean noodle 그러면 자연히 가슴 속에서 네가 진짜 국수의 면발을 아느냐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제가 영어를 하긴 하지만요 영어를 하면서 뿌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 왜냐하면 파스타를 먹어도 그 파스타의 깊은 맛을 내가 알고 있을까? 이게 이제 미국에 오래 살면서 드는 생각. 영어를 하긴 하지만 정말 내가 영어를 깊이를 알고 있을까? 마치 면발을 모르면서 면발을 아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체험이에요.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가. 그건 가슴이에요, 가슴. 그것은 육체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었어요. 하나님을 맛봤어요. 하나님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분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안다는 말이 25번쯤 나오는데 그것이 다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개인적인 깊은 관계. 그 관계성의 말이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경험한 것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첫째 질문은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을 내가 알 수 있나?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알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자기인식 문제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은 알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 아내는 알 수 있나?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알 수 있나? 내 자식은 내가 구원받은 거 알 수 있냐? 내 엄마는 내가 구원받은 거 알 수 있나? 이것은 구원의 자기 발현이죠. 첫 번째가 자기 인식이라면 두 번째는 구원의 자기 발현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거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나?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알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가? 그거죠. 여기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그 다음 말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다시 말해서 요약해 보면 예수는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다. 그것이 이제 이 말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예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내 가슴에 예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은 내 가슴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사도 요한이 요한 로마서 8장에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자가 임신했어요. 5개월이 됐는데 자기 속에 애가 있다는 걸 모를 수 있어요? 10개월이 돼서 배가 띵띵한데 자기가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모를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치 아스팔트에 길 가다가 시멘트 위로 뚫고 나오는 잡초, 그 잡초의 힘이 뭐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내 영혼 깊은 곳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말씀, 그것이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뚫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구원의 자기인식은 분명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느냐? 그거죠. 바울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자기하고 동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놀라운 진술을 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깜짝 놀라는 말이죠. 아니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아요? 뭘 보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는가? 이 말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나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판별식이 정확하게 100% 들어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알아요. 예, 동류기 때문에. 산 위의 동네가 숨길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 쪽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고요. 저희 어머니 쪽으로도 예수 믿는 분이 없었어요. 제가 어머니 속을 좀 썩였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저보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정권아, 나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너 보면 뭔가 있긴 있나 보다 그랬어요. 잘 못 들었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너 보면 뭔가 있긴 있나 보다 그랬어요. 그게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식한 순간이셨어요.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의 그 화목제물 된 사건이 그게 인식이 돼요. 그래서 구원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가 무슨 메시아 은익이라고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아무에게도 감추지 않아도 메시아 은익성처럼 구원받은 사건이 자연히 드러나요. 더 이상 죄짓는 생활이 싫어요. 어둠 속에 있는 게 싫어져요. 왜? 빛이 왔기 때문에. 아,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직분자들은 자식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너 내가 구원받은 거 알고 있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는 부흥이 일어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근데 부흥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을 뜨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어로 sensed of God이라는 말을 썼어요. sense라는 말을 썼어요. 뭔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알기 전에 가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 시작하는 그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여기 sense한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뭐냐?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더 크게 느끼는 거 그게 내 영혼 속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눈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눈뜨고 자기의 죄성에 눈뜨는 사건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생명을 얻었다는 구원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성향이 생기는데 그 성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도 내가 그렇게 삶은 못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거룩한 소원 그것이 구원의 증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현대인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완전해집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완성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느껴요. 언제? 말씀을 지킬 때. 그걸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자꾸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거라사인에 사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죠.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건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배를 탈 때 그 사람이 함께 가겠다고 배에 올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집으로 가라. 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다시 말해서 네가 구원받은 사실을 네 집안에서 먼저 알려라. 그게 정상이 아닌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이 됐는데 부모가 모를 수 없죠. 형제가 모를 수 없죠. 그래서 네가 구원받은 사실을 제일 먼저 네 집에 알려라.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다니는지는 압니다. 내가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압니다. 근데 비극은 내가 변했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변화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압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 빛이 있으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판별식을 얘기합니다. 너는 구원받았니? 너의 구원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니? 구원받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사니? 하는 판별식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분명한 기준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의 강단에 와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판별식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나의 구원을 내 집안이 알고 있나? 나의 구원을 나의 자녀나 부모가 알고 있나? 돌아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을 지키다가 실패했을 때 다시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대언자 되시고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